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로 가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사람들은 좋아해서 그리로 가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질문이 좀 들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져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텐데 그들이 정말 좋은 자들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성품이 좋은 자들이라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좋은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이고 그들이 정말 나쁜 나무라면 그 삶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회개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죠.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또는 기도라는 작은 한 단면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좁은 견해입니다. 회개란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전통에서는 늘 있어 왔고 선포되었던 말씀이었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조금 먼저 사역을 시작했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메시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뭐 마태복음 우리 7장을 보고 있는데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먼저 시작을 했죠. 예수님보다. 그리고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들을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 회개를 받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제 그 세례 베푸는데 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화를 내죠. 진노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 회개 기도 이런 것들은 6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해서 자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회개에서는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시작점인 거죠. 100m를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에 서서 준비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자복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성이 울리면 뛰어서 100m 꼬린 지점까지 다다라야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일은 아니라서 100m 달리기보다는 뭐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라톤이라는 큰 긴 경주에서 출발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완주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회개란 그렇게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운전을 아주 잘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운동신경이 좋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제 칭찬을 해서 여러분들이 웃으십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길을 하도 잘 찾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요새는 전화를 안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 그 선배나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여기 어딘데 여기서 거기를 가야 되면 어느 길로 가야 돼? 그럼 제가 다 설명을 해주곤 했었거든요. 길을 잘 찾으니까 모르는 길도 대강 이쯤에서 우회전해서 조금 가서 좌회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렇게 가면 거의 맞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하는 것은 가끔 틀릴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이라고 확신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엉켜버립니다. 당황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서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원래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서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멈추고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는 것이 완성입니다. 회개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내가 그 길로 들어서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비로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따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회개가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가시면 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가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적용이 이어집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옷과 음식을 나눠주어라. 세리는 부과된 것 이상을 걷지 말아라.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하게 여겨라. 그 당시 세계에서 세리와 군인은 다 로마에 귀속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군대를 가질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이나 아니면 분봉왕에게 속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는 총독이 다스렸고 그 총독이 그 로마의 군인으로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복역하는 사람들, 요새 우리말로 하자면 부역자들인 것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 바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그 지역의 뭐 인구 이런 것을 토대로 생산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얼마를 걷어야 된다라고 그 정하면 그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최저가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세리들이 입찰을 하는 거죠. 저는 이만큼을 걷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당연히 이제 입찰이 되겠죠. 그리고 거두죠. 그러면 자기가 입찰한 금액만 거두겠습니까? 더 거두죠. 더 거둬야 자기 목도 생기니까. 그래서 세리들 굉장히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었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로 그렇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받는 급료도 작아서 정상적인 좀 생활을 유지하려면 또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려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가서 이렇게 좀 빼앗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그 재판을 하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시비를 걸어서 재판을 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야 이 세상을 최소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지 말아라.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살아라. 로마에서 부과된 세금 그것만 거둬라. 그러면 이제 세리와 군인들은 참 좀 난감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게는 못 살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 앞날을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 앞에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묻는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옷이 두 벌인데 뭘 나눠줍니까? 옷이 20벌쯤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두 벌밖에 없는데 빨면 뭐 입으라고. 근데 없는 자들이 있대니까요. 그것도 없는 자들 당장 입고 그 당시에 그 옷은 그냥 단지 이렇게 차려입는 용도가 아니라 밤에는 덮고 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겉옷이 없는 자들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굶주리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너보다 더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를 논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합당한 열매를 어떤 방식으로 맺어야 하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한다고 지금 세례요한이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도 맺고 싶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열매라. 그렇게 우리 세례요한의 해석을 따라가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 인격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자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자여 주권자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번에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와 주권자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말하는 이면에 한편 캥기는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요 주권자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복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고 오늘 김효찬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따르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냥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이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주목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렇게 자기 백성들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그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다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선지자들의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나란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배우자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쳐다보시고 이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답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는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게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꽤 돼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 다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부모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아는데 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인으로서 내가 만약에 이 1절, 2절, 3절 중에서 한 절의 분량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괜찮고 대단한 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없다, 뻘짓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방언하고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됐고 사랑해라. 네가 예언도 하고 지식도 많고 또 능력도 있다고? 그거 다 됐고 사랑해라. 네가 구제도 하고 네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을 한다고? 됐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사랑의 대체품으로 무슨 능력, 무슨 지식, 어떤 경건한 말들,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희생,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계속 설명합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까지는 뭐 다 좀 그렇다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다 참아라, 모든 것을 믿으며, 다 믿어주어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맘 같지 않아도 다 견뎌라.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런 사랑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무지 신실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원래 사랑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쉬웠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받으신 하나님의 모습, 배신의 치를 떠는 하나님의 모습, 가슴 아파 울부짖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거의 조울증 걸린 사람 같아요. 제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막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철저히 멸망시키겠다 이래놓고선 또 뒤에 넘어가면, 야 근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아 돌이켜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또 한 장 넘어가면 그런데 이놈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감정이 막 널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시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더 진실된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말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의 파고 속에서도 분노가 차올랐을 때와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이 가득할 때 이 양자에서도 하나님은 가고자 하시는 방향을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으로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더 신속하게 더 빨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받으시면서도 그렇게 배신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내가 가서 너희 중에 하나가 되어 너희들을 내게로 돌이키겠다. 그렇게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성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상처받고 배신당하시면서도 그 사랑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천국은 그런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머나먼 하늘 저편 나라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통치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 좀 못난 사람들이라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만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가 천국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존으로 인간 실존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전생애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그래서 나는 그 나라의 가장 큰 자로서 가장 많이 섬기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다툼이 나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납니다.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인사청탁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영의정과 우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고 통치자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온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가시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던 경쟁하고 우위에 서려 하고 그래서 올라간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이 세상의 질서를 이 세상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 네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더 많이 섬기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영웅의 길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입니다. 유럽에 가시면 유럽 곳곳에 개선문이라는 독특한 건축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문으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보다 그냥 옆으로 가는 길이 훨씬 쉬워요. 문이란 다 막아놓고 벽으로 다 막아놓고 이쪽으로만 통과해야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어야 문의 기능인데 이 개선문은 안과 밖에 개념이 없이 그냥 벽이 없이 서 있어요. 뭐죠? 문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드나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보라고 만든 문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내 업적, 나의 위대함을 보라고 황제들이 세워놓은 것이죠. 로마에 가면 세 개가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가 세운 것, 그리고 뭐 하나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하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누가 세운 게 있죠? 나폴레옹이 세운 게 있죠. 자기도 황제 노릇 해보고 싶어서 세웠죠. 왜 세우죠? 나 좀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봐. 나는 유럽을 정복한 사람이야. 나는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야 라고 그렇게 뻐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세세에 자기의 업적을 기리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넓은 길 한가운데 이런 개선문들을 세워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넓은 문, 넓은 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런 길을 가는 것,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대체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거나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왕들이거나 현대에는 수많은 팬을 거느린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수만 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거느린 SNS 스타들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권력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선망하죠. 영웅이고 스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 그런 길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가치 있는 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향해 달려가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런 시험을 당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많이 가져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라, 권력을 가져라 이렇게 세 번 유혹을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배격하셨습니다. 나는 영웅의 길, 선망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길을 걷겠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험한 길을 가면 어떤 이로움이 있냐면 내 길만 가면 됩니다. 내 길만 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영동대로나 뭐 코엑스몰이나 롯데몰 같은데 가서 그 넓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도 좀 만지고 나가셔야 되고 얼굴에 뭐 좀 찍어 바르시고 나가셔야 되고 옷도 잘 갖춰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험한 산길을 걷고 있다면 그냥 그 길 가는 것이 바쁠 뿐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절벽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쪽에서 보면 좀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야 될 뿐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는 이 세상의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내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겉모습은 갖췄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어떤 겉모습은 갖췄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갖춘 것 같고 종교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잘 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략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다. 양과 이리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리는 혼자서 지켜야 하고 혼자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너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이 살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명찰은 붙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빼앗아 노략질하며 산단 말이냐. 그런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받는,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라. 생각해보세요. 양과 이리가 있으면 누가 더 셉니까? 이리가 당연히 더 세죠. 목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목자가 있을 때는 이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자나 곰이 와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만 돼도 사자 아가리를 찍고 양을 건지게 마련입니다. 곰 입을 찢어서라도 자기 양을 건졌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거 노력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아라. 나 잘하죠? 나 멋있죠? 하지 말아라. 네 길을 가라. 하나님, 나도 좀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싶어요. 헌금 많이 하지 마라. 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무슨 헌금이 필요해요? 하나님 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돈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우리 됨을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자식이 잘 돼서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헌금 안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안 가도 훌륭해지는 길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 좋은 대학 안 나왔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누리는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참 좋아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통치를 누리는 대로는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힘겹게 가지 않고 나도 좀 넓은 길,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가는 길, 그런 길로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라. 하나님과 연합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유혹을 맞서서 서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사 영광된 곳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것을, 그런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이 신경 쓰이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나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선포하고 그런 삶 실제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